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을 바라고 행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대부분 그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행복이 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곤 하죠. 저 멀리 있는 그 행복, 내 집을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고 승진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취업하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행복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딘가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곤 합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서운국 교수님이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행복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행복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런 목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고 느껴야 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점짜리 행복을 100일에 딱 한 번, 다른 날은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루 그 100점짜리 행복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점짜리 행복을 100일 동안 매일매일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점짜리 행복을 한번 받으시겠어요? 1점짜리 소소한 행복을 매일 받으시겠습니까? 자, 의견이 분분하겠죠. 어떤 분은 100점짜리 인생은 한방이야 그러면서 딱 한번 멋지게 행복을 100점 누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1점짜리 소소하지만 그런 행복이 매일매일 나열되고 지속되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 때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행복을 100일 중에 딱 한 번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1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100일 동안 받는 것이 행복할까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행복의 총량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행복의 총량은 같아요. 100일 동안 100점짜리 행복을 한 번 받는 것과 100일 동안 매일매일 1점짜리 행복을 100일 동안 받는 건 행복의 총량은 같아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면 1점짜리 행복을 매일매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찾아오는 큰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의 그 행복을 찾고 누리고 또 경험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복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 크신 하나님을 한번 딱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교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대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요. 큰 은혜, 큰 행복, 크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를 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큰 은혜 그리고 크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만 쫓다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베푸시는 그 소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응답을 구하느라 매일매일 옆에서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100점짜리 행복을 한 번 받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 근데 100점짜리 행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뭘 놓치는가 하면 일상의 소소한 그런 행복을 놓치는 이런 모습. 이 속에는 온전한 행복을 찾거나 누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잎클로버의 그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운이라 그래요. 그럼 세잎클로버의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운을 쫓아가다가 뭘 짓밟고 살아가는가? 일상에 있는 소소한 그 행복들을 마구 짓밟고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행운이 한번 찾아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참 신앙생활은 큰 것 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앞뒤에 이 이야기를 같이 이어서 갈 건데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 사건이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곡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성벽 위로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폭이 넓다라고 합니다. 이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6장에 보시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되는 날은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일곱 바퀴를 돌아서 도합 열세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할 때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승리였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제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목표 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령해야 되는 성,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이름처럼 자그마한 성입니다. 여리고가 아주 거대한 요새라면 여리고성에 비해 보면 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동네, 이 성읍에 불과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때 아이성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나 거대하고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만만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성을 맞닥뜨렸을 때는 저 정도쯤이야 하는 그 만만한 마음이 생겼겠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과 같이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게 하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 이 행동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보내었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보고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이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 정탐꾼의 그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탐꾼이 지금 이 말할 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저 정도쯤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이니 그러죠. 소수이니. 우리가 볼 때도 저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그냥 나아가기만 해도 저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 하지 말게 하라고 합니까? 수고롭지.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저 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 결과가 4절, 5절 이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합니다. 여러분 결과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4절, 5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정탐꾼의 그 보고대로 지금 몇 명이 올라갔습니까? 3천 명쯤 올라갔습니다. 아이 성은 작으니 이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죠. 여호수아도 동일한 판단을 하고 그 보고를 듣고 그대로 올려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이 사람들에게 쫓겨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습니다. 수로 보면 36명,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36명은 요단강을 같이 넘어왔던 사람이고 그날 아침도 다녀오게 하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적은 수 같지만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만만하게 봤는데 만만하게 본 그 성 앞에서 엎드려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분명히 이겼는데 왜 아이 성 앞에서는 엎드려졌을까요? 더 크고 견고한 그 성은 함락시켰는데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이 아이 성은 왜 쉽게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 힌트를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 보니 이미 이 아이성 전투는 실패가 예견된 이런 전투였습니다. 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진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진노를 샀고 그 진노로 인해서 전쟁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진노하셨는가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래요?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자신이 감추어 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11절에 가면 도둑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지금 훔친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의 결과로 지금 패배하게 된 것을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이 패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6장과 7장, 8장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더 치명적인 죄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서서 6장 2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어떤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었는가?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누구의 소문이 지금 퍼졌다 그럽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누가 함락시키도록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소문은 누구의 소문이 났습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내 소문도 많이 났고 나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서 하면 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더웬 곁에 있는 어디로 보내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보내고 이르되.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보내고 이르되. 주어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판단하고 여호수아가 보내고 여호수아가 지시하고. 지금 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 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나아가기 전에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 뭐 우연에 일치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 죄를 다 처리하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점령할 때 그 시작이 어떤지를 또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리고성도 여호와께서.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런데 실패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승리할 때는 항상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는 누가 말해요? 여호수아가. 내가 이르되.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을까요? 너무나 쉽죠? 보기 만만해 보이니까. 저 정도면 내가 하나님 묻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저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죠. 여리고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거대하고 막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할만하니까, 만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명령을 내리고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만만하게 보일 때, 익숙하고 쉬울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는 물건을 훔쳤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호수아는 무언가를 훔쳤는데, 여러분 뭘 훔쳤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명령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호수아가 탁 앉아서 자신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는 물건을 훔쳤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쳤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전쟁의 승패는 늘 같아요. 같은 패턴입니다. 전쟁의 이 승패는 상대방이 누구인가, 상대방의 무기가 어떠한가, 상대방의 수가 어떠하고 힘이 어떠한가, 이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언제나 누구의 지시를 듣고 나아갔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늘 여호와께 묻고 그는 나아가죠. 늘 여호와께 물었을 때는 그 결과가 승리한 것이었고, 묻지 않을 때는,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가 있는 집은 대개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도 사춘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 시험을 치거나 시험 칠 일도 별로 없긴 하지만 뭐 어쨌든 학교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거나 뭐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엄마가 앉아서 이제 붙들고 시키는 거죠. 붙들고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말을 잘 듣곤 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사춘기가 되고 이제 시험 칠 때가 되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기말고사를 쳤는데. 기말고사 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시험을 잘 치려면 계획도 잘 세우고 시간 분배도 잘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엄마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듣는 척 하더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춘기 아이를 키워본 지가 좀 오래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했을까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놓고 시험 치고 와서 결과적으로는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요거 조금만 더 했었으면.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시간을 조금만 더 아꼈으면. 그랬으면 조금 더 잘 봤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해요. 그리고 아,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이라는 소리를 하죠. 그리고 뭐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학원도 가고 근데 요즘 이제 방학이라 학원은 이제 오후에 가죠. 오후에 가면 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있어요. 숙제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숙제부터 하고 이렇게 학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핸드폰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해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숙제 다 해놓고 놀고 그리고 학원을 가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할 거 하고 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놓고 결국 숙제 못하고 학원을 가는 바람에 엄청 혼나고 이제 또 간 거죠. 대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일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늘 엄마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일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한다 그래 놓고 알아서 하는 애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 앞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36명이 죽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고 자책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죠. 아,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결과가 이렇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사춘기 아이의 모습이고 여호수아의 모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는 잘 엎드립니다. 얼마나 잘 엎드리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구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익숙한 일, 잘할 수 있는 일, 만만한 일, 그런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알아서 하십니까? 대답하기는 곤란하니까 마음으로만 대답을 하시고 만만한 일, 내가 늘 해왔던 것, 익숙한 것, 그런 것 앞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내 경험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일을 처리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머릿속으로 하루 일과 스케줄을 쫙 되뇌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일 처리하고 여기까지 해야지 계산 다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경험대로 일을 머릿속으로 침대 위에서 발을 내딛기 전에 미리 다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큰돈 쓸 때는 어떠십니까? 목돈 쓸 때는 기도하고 쓰세요. 그냥 여러분 알아서 쓰십니까? 큰 계약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하십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니까? 다 기도하고 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나 소소한 작은 돈을 쓸 때는 그냥 내가 알아서 씁니다. 그리고 뭐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아주 중대한 일 앞에서는 기도하죠. 그러나 부산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소한 그 일들의 변경이 있을 때는 뭐 그리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경험에 따라 또는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만남 앞에서는 기도하고 나가지만 일상의 소소한 만남은 그냥 가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소홀해지게 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행하신 그 은혜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크건 작건 중요하건 중요하지 않건 복잡하건 단순하건 관계없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묻고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결정하기 전에 묻고 움직이기 전에 묻고 말하기 전에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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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사건건 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물어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한 그 상태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실행하고. 여러분, 가족 또는 부부가 같이 사는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살아갈 때 여러분 매번 물으면서 어떤 일을 처리합니까? 장 보러 갔을 때 여보 이거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늘 묻습니까? 그러지 않죠. 다 알아서 하지만 뭐 하면서 알아서 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해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도 묻고 듣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동행인 것이고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묻고 또 듣는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기도를 여러분 언제 하라 합니까?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런 기도를 언제 하라고 합니까? 항상 시간 날 때 어쩌다 중요할 때 아니요 항상 쉽든 어렵든 복잡하든 단순하든 할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있고 하나님 자리를 훔친 자가 있죠.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큰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익숙한 일 내가 할 만한 일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라 하겠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동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되겠죠.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하고 또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이루어진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큰 거 하나, 큰 은혜, 크게 역사하는 것 주십시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할 것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나 저희들 돌아봅니다. 이제 그 자리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